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비상적인 기도로 만족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뭄이 밀려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조차도 물을 얻지 못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2절부터 5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밭을 갈 수도 없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세력이 있는 귀족들조차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오늘 본문 3절, 4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들짐승들조차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뭄이 밀려닥친 이유는 레위기나 신명기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런 가뭄이 밀려닥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노시되고 땅을 철이 되도록 만드시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선언 하신 적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그런 자연재해에 밀려올 거라,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뭄이 임했을 때 이 가뭄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징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이 다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라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 밀려닥칠 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혹시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레미야 14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뭄이 밀려닥칠 때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어떤 재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게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신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외면,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외면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때 여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고난당할 때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무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큰 가뭄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고 앞에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분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금식을 해도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외면하시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듣지 않으시고, 심지어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인생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둘째 아들,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해도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멀리 있던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울고 뭐 그러면서 새 옷 입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벌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의 어집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인지 아니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피상적인 기도인지 명확하게 알결이 없지만 7절부터 여튼 9절까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곡한지 몰라요.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마치 시편의 한 구절처럼 얼마나 간곡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하고 간곡한 기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인인 것을 감출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것은 얼마나 정말 멋지고 아주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때문에 형벌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친구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아주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여전히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로 달려가는 발을 멈추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정말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그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가 아니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비빌 수 있는, 뭐 그냥 이용해 먹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에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 육체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혹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똑같은 어떤 욕망을 꿈꾸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느냐고요. 오히려 도와주고 힘을 주면 더 힘을 내가지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힘을 내어가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헌신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가뭄, 그야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재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뭄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피상적인 기도, 그냥 어려움이 밀려닥칠 때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고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징계요, 형벌이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특별히 나는 경건할지라도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밀려닥쳤는데 베들레헴에 가뭄이 밀려닥친 거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보아스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베들레헴의 가뭄이 밀려닥치고 흉년이 밀려닥쳤을 때는 똑같이 고생했을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물 구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시절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살았을 텐데 가뭄이 밀려닥치면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게 가뭄에 휩쓸리게 되면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신실하고 나는 정직한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 우리 공동체가 혹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주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우리 속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히려 더 끈기 있게 오히려 더 뚝심 있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하시는 분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해결사처럼 그렇게 이용해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